성경 말씀 요엘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2장 교회의 권징, 징계와 출교로 나타남. 오늘은 금식의 본질 지난주에 이어서 18항에서 21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의 본질. 금식은 단지 음식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검소함과 그리고 영혼의 진지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가능한 만큼의 금식을 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또 다른 형태의 금식은 일시적인 기간에만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금식으로 하루나 그 이상 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섭생, 하루 세 끼를 먹는 정상적인 섭생에서 벗어나서 평상시보다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극심하게 이제 절제하는 형태로 금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금식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첫째는 때와 음식물의 질과 양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로 작정한 목적에 따라 정한 때에는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금식을 하면서 엄숙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금식만 한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례만 행할 수 없듯이 금식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엄숙하고 엄중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금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강력한 영적인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이 같은 형태의 금식과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금식이 외식하는 이들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행위를 자기의 공로로 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죠. 끼니의 수를 줄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식을 할 때에는 음식의 질을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단촐한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음식의 양 역시 예를 들면 하루 세 끼인데 한 끼만 먹기로 두 끼를 금식하고 한 끼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한 끼마저도 음식의 양을 대폭 줄여서 소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도로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도로 음식을 극도로 절제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한 끼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주 단촐하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한 끼로 그것을 음식을 대신하는 거죠. 완전한 금식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식사를 제한하고 그 양도 최소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의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난 삼아 말이죠. 다이어트도 할 겸 금식을 하고자 하는 생각,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한다면 버리십시오. 그거는 단식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다이어트 겸 뭐 금식하지 말이라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곡기를 끊거나 줄여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금식을 할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금식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장난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런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금식은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한 끼를 금식했으니까 다음 끼니에 내가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아침을 금식했기 때문에 점심때 내가 두 그릇을 먹어야지. 아니면 금식을 했다는 이유로 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금식을 했으니까 다음 끼니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배불리 이걸 먹어야 되겠다. 금식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금식을 한다면.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한없이 무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육신이 극도의 금식과 절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없다면 육체를, 식욕을 제어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까닭도 없음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그릇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그릇되고 사악한 생각으로 내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칼빈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방종하거나 혹은 다른 죄를 금식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올바른 금식의 동기가 될 수도 없고 그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더 부패시키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부분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참된 금식은 요엘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네 하고 꾀죄죄한 얼굴로 말이죠.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전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게 참된 금식의 정신인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며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진지한 혐오와 진실한 굴복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런 금식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것일 뿐임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억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깊은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지하게 회개하면 되지만 특별히 깨달아지는 죄도 없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이 지금 굳어 있고 차갑게 식어져 있고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죄나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뜻을 세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기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영혼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금식이 필요한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게 해주시기를, 자기의 어두움을, 감추어진 죄를 저 밑바닥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분명히 죄인데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래서 특별한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금식을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영혼의 밑바닥을 까 뒤집는 이런 느낌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진지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럴 수 없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진지한 고뇌도 없지만, 자기 영혼을 향한 그 진지한 고뇌나 그 사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늘 가벼운 신앙으로 일관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루하게 반복되겠지만, 때때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영혼을 깊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나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유익은 마음의 가난한 상태에 덧붙여져서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있어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마음의 겸비함은 없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대인들처럼 가식적으로 드러내고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자 이제 이런 식의 금식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금식의 오류는 금식 그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공로적인 나의 행위나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열렬히 엄중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연계해서 행해지지 않고 단순히 금식 그 자체만으로 마치 신앙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게 캐톨릭의 고행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그 자기 의가 되거나 미신적인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교도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박하면서 금식은 오직 특별한 경우에 더 깊은 기도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목적들 속에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식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오류는 금식을 마치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필수화하는 것입니다. 필수화.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동기도 없고 자발적인 뭐 이유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그 행위를 칭송해 금식한 사람들 막 칭찬해주고 대단한 것처럼 금식을 요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마치 대단히 뭐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그릇된 자만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입니다. 캐톨릭이 이런 식의 고행을 강조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높게 평가해 주잖아요. 고대의 저술가들조차도 그런 면들이 발견이 된다. 칼빈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때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40일 금식기도가 유행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영검스러운 정도를 인정받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난 40일 기도 한 번 했어. 에이, 한 번 해가지고 되나?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한 열 번 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개척해서 잘 이제 부흥이 안 되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안 하고 교회가 계속 침체되어 있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했어? 이런 걸 대놓고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치고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뭐 이런 걸 자랑처럼 말하는 일들은 예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건강을 해친 경우들이 과거의 목회자들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복이 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순수함으로 그 열정을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모두 무지함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다라는 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금식과 관련된 사순절 행사의 폐해 사순절의 미신적 행위들은 이미 칼빈의 시대에도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섬김과 헌신,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목회자들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담는 행위로 있어서 그것을 적극 장려했던 이런 풍토가 있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관습은 오늘의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금식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하도록 하기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금식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주께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생애 속에서 유일하게 이때 금식하신 것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늘 따라야 될 일상적 모범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그 이상씩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금식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떻게 금식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했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 기껏해야 3일에서 5일 정도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근데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의 생명을 붙들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물도 마시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금식한 분은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용하신 율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금식도 모세의 금식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후에 어떤 족장도 어떤 선지자도 엘리야를 제외하면 그같이 금식한 예가 없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앞에서 밝힌 바대로 대범하게도 물만 먹고 40일을 금식하는 기도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종종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마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로 정당화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미심으로 가득 찬 그릇된 열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 금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 금식은 미신적인 것이고 극단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게 분명히 칼빈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금식은 비단 기독교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당시 로마인들도 일리리아인들도 그리스인들도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 혹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식은 깊고 간절한 기도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성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경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합당한 동기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자기 의의로 삼고자 하는 이런 금식은 하지 않음만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구실로 호사를 누리는 부패한 실태에 대해서 칼빈은 고발합니다. 자, 금식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탐욕적인 감독들의 횡포와 무지한 사람들의 열심히 가세해서 사악한 법을 급기야 만들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금요일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못하겠으면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고 대신 뭘 먹었어요? 뭘요? 생선을 먹었어요. 생선을. 여기서 이제 어떤 생선이 수요됐느냐? 흰살코기의 대구. 예, 대구 아시죠? 대구. 그래서 대구의 수요가 서서히 유럽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대구의 수요량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양업이 생기게 됐고,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이제 생선을 먹는 관습이 수도원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유럽의 그 지중해 바다는 좀 과장해서 물반 대구 반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대구가 많았는데 이 대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뭐 대구가 잘 잡히는 그런 어종은 아니죠. 예. 하폴로는 어리석게도 금식에 대해서 미신적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엄격히 이것을 지키겠지만 그렇게 금식이 끝나면 온갖 풍성한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금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쾌락을 즐긴 거예요.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유치하고 미신적이고 기형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신앙하는 것이 곧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런 등식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 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 온갖 더 다양한 음식을 즐겼다.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면죄부 삼아 행하고 돌아서서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런 추악한 신앙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금욕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딱 끝나면 뭘 시작하죠? 사육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거죠.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지. 이런 미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이런 신앙에서 비롯된 사악한 문화들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극도로 제한하고 억제하면 말입니다. 용수철을 손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더 강력하게 용수철이 위로 튀어오르면서 반발하듯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 같은 인위적인 고행은 언제나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그 반대에 더 사악하고 탐욕적인 것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공로와 노력을 가상히 여기는 지극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은 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간절히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는 1,000번, 3년이 넘게 가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 동원해서 마치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가지고 이런 기획된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처럼 이렇게 믿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만 얘기하면 그럼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의 행위를 경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를 두고도 마음과 영혼이 싸늘히 식어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금식을 한다든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비하고 애통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릇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영혼의 독기를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이런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예민하고 민감하고 요즘에 막 신경질적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 은혜를 평범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내 안에 이 부유하고 있는 온갖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그 영혼의 도끼들이 그 죄성들이 다 깎여나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무엇인가를 교회가 정해서 강압적인 동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복주의적인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눌림과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경비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근역을 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그 후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짓들이 신앙 안에서 허용되고 보편화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이 시대에도 반복하지 않도록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비하고 애통하고 진실로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할 줄만 알았지 눈물로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응?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24시간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냔 말이죠. 언제라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면 눈물로 얼굴과 가슴을 적시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매일 웁니다. 매일. 자랑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서 들리는 소식들 때문에. 백마디 말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혹은 그가 누구이든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악한 시대와 더욱 어두워져가는 미래를 위해서 성도는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믿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꼽아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1월의 마지막 금요일로 올해부터는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기도회로 모이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 사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특별한 때에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금요일 저녁에 조금 고단하실지라도 토요일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금요일에는 먼 길이지만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약한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밤이 올해부터 있어야 있기를 목사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